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15절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있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듣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물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드려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들이랑 몇몇 부모님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느낌이 조금 새롭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일요일에 두 번 해본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데자뷰 받고 좀 새롭네요.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때는 또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개척 첫해 생각이 나서 또 옛날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또 현지로 딱 돌아온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 새롭습니다. 조금 적은 인원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집중에 오히려 방해되기보다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인내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 하면 두 번째가 더 잘 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래요. 해봅시다. 모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워낙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얘기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진 이 민족이 이집트 집단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 이주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꼴랑 한 70명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대접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3, 400명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시작하죠. 왜요? 이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70명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늘 수 있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늘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는 사람들이 이집트적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보통요. 한 민족이 70명이 돼서 70명이 한 다른 나라 외국인이 이집트에 와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3세대가 지나면 그건 번져져서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한 3세대부터면 이스라엘 말도 못해야 되고 자기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이집트인이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3, 4대 흐르면 아, 내 할머니는 유대계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스코틀랜드 미국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지 그냥 이렇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통혼도 자기들끼리 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도 유대 문화 또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유대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언어도 자기 언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데 이들은 독자적인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특정 나라를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무의미한 예로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개포동에는 다 파키스탄 분들이 사죠. 거기 모여 살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 살았잖아요. 다 개포동에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살아. 근데 거긴 간판이 다 파키스탄으로 돼 있어. 그리고 말도 파키스탄어로 써. 음식도 파키스탄 음식을 먹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키스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종교와 문화와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주는 유익, 그렇죠? 사회적 기반 시설이 주는 유익, 그런 건 누리려고 해요. 그럼 되게 얄미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약간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인적 정체성보다 한국인적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면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에 태어나서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인데 자기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 히브리 족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억압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인종 혐오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인종 차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종 차별에서 더 가면 인종을 아예 아래 계급으로 하는 계급 사회까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 현대 사회는 이걸 거꾸로 경험했죠. 계급적 사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흑인이 종이었다가 아래 계급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차별을 받게 되고, 지금 혐오 정도지만 사실 차별은 없는 시대까지 도래했고, 이제 인종 혐오도 없는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에이션도 다른 데 가면 혐오 받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주는 어때요? 조금 그래? 그래요. 약간 그런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간 거죠. 처음엔 손님으로 갔는데, 그렇죠? 대우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별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억압적인 하층 계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도 인원이 늘어나는 게 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인종 말살 정책을 쓰죠.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험한 시대입니까? 이제 나라가 민족이 쇠하고 쇠하고 쇠해서 이제 아래 계급인 것처럼 취급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는 험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모세도 죽을 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유명한 스토리인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서 떠노래 보내고, 그래서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 입장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 모든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걸 겪었어요? 아니죠. 전해 들었죠. 누구한테? 유모인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거지 이 모든 걸 겪음으로 알지 않았죠. 왜요? 자기는 태어나서 눈을,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이 있는 시점부터 자기는 어디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잖아요. 누가 자기 형제예요? 이집트 왕자들이 자기 형제예요. 친척이고. 어디 살아요? 왕궁에 살아요. 뭘 먹어요? 이집트 사람이 먹는 걸 먹어요. 뭘 배워요? 이집트 문화에서 배워요. 뭘 누려요? 그 당시 왕족이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요. 그렇죠? 사실 이 어두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엄마한테 전해드리는 거지, 사실 모세가 사는 삶에서는 한 번도 제가 겪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걸. 근데요, 모세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안 겪고 산 사람이라면 보통 뭘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 얘기는 엄마한테만 들었고 자기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게 살았으면 한국에 대한 정체성보다 미국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때요? 누구를 형제라고 불러요? 자기의 이집트 왕자 친척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종된 자기 민족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죠. 나는 왕족을 형제라고, 자기를 왕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노예를 형제라고, 자기를 노예 계급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게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장점이죠. 모세는 거기서 자기 혼자 누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왕자라면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정상이에요? 아, 난 입양인데, 난 출신 성분이 안 좋은데,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조선왕조 500년, 뭐 고려왕조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왕자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나는 어머니가 메이저가 아닌데 마이너인데, 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 난 공주의 아들인데 게다가 입양이야. 내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다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아 그래, 한적하고 여유롭게 인생 뭐 무한한 공급을 받으니까 내 인생 재밌게 살자. 아, 내가 중앙정부에 진출하자. 아, 그냥 지방정부로 내려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좀 더 출세, 좀 더 안정, 좀 더 문화, 뭐 향유. 사람이 좀 착해봐야 그럼 나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안빈낙도에서 그냥 신화 쓰고 일 풀면서 얼마나 난 그게 제일 부러워. 정자에서 난이나 치면서 살까. 뭐 그렇게 하는 정도가 착한 왕자지 나머지는 다 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민족의 슬픔을 생각합니다. 착한 애죠. 이 착한 애에게 오늘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자주 방문했어요. 그렇죠? 자주 방문해. 이번에 방문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한 대 툭 쳤겠어요? 아니죠.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사람 안에 쓰러져 있고 이렇게 채찍으로 갈기 저러다가 몇 번 때리면 얘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심하게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려고 이렇게 스트럭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죽고 뭐 그런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성경 뭐라고 적혔어요? 모세가 걔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서 갑자기 뛰어간 거 아니에요. 좌우를 딱 보고 누가 없어요? 이집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거죠. 사람이 없다는 게 이집트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가서 죽을 마음 먹고 때린 거죠. 죽을 마음 먹고 때린 게 아니고 좌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열받아서 자기도 순간 이성을 잃었을 건 아니에요. 이성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저 새끼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새끼라고 그랬구나. 아 진짜. 생각하고 나 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그 자리에 또 갔는데 이번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동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재판관을 세우느냐라고 얘기하고 왜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모세가 깜짝 놀라죠. 왜요? 얘기가 유포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왜요? 거기서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나 살려준 사람과 연관된 사람만 증인인데 본 사람이 목격자들인데 그들은 내가 그들을 지켜준 거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완전히 하루 만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20사람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들은 날 지켜주지 않은 거야. 난 지들을 지켜줬는데.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죠. 그렇죠? 왜요? 이미 하루 만에 이집트의 얘기가 들어갔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들어가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직업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목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그 뭐죠? 목가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뭐세요? 예, 목자예요. 뭐 목동이에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은 시인일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은요 일반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말도 안 섞었어요. 천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목자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뭐여야 되면요 예전에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던 천한 직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엔 그런 직업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서 비교할 직업이 없어요. 뭐 요즘엔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시잖아. 정규직이고 아휴 완전 부러워. 나보다 연금 훨씬 많이 받으실걸? 뭐, 우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뭐, 백정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폄하되는 직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좋게.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폄하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가장 좋은 직업군에서, 그쵸? 왕자가 가장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좋은 직업군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으로 떨어진 거죠. 문화가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죠. 생활이 어느 정도 다릅니까? 평생 왕궁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인데 날마다 거의 어디서 자야 돼요? 길에서 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매일처럼 새로운 잔자리에 누워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짐승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양을 지키는 좋은 말로 지키는 거지 양을 돌보는 좋은 말로 돌보는 거지 양을 동물을 서비스하는 일이 내 직업인 상태가 된 거예요. 왕자를 하다가. 격차가 크겠죠. 그렇죠?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 혹은 개연성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죠. 그렇죠? 뭐에 대한 후회가 먼저겠어요? 살인에 대한 후회죠. 아, 내가 왜 죽였을까? 안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아 그때 내가 죽이진 않았어야 되는데 그냥 때리기만 했어야 되는데. 왜요? 왕자랑 주먹 다짐을 하면 왕자가 그렇게 꿀릴 건 없거든. 그러니까 때리기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인 게 내 실수다. 사람을 죽이다니. 미안하다. 이런 게 첫 번째 마음이겠죠. 후회가 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다 보면 그때 마음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열받았을까? 그거 내 일도 아닌데. 그거 남 일인데. 내가 그렇게 열받고 뛰어들 만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여기까지 후회하면 개연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죠. 배신감. 그렇죠? 야, 내가 나는 걔네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 거였어. 어떻게 걔네들은 나를 그렇게 쉽게 얘기했지? 무슨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그게 알려지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그걸 가십거리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 내 형제고 내 민족이지? 나는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 거야 도대체? 까지 가면 한 번 더 들어가죠? 내가 뭐라고 민족이네 고통이네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 민족, 내 고통, 억압, 부당함, 불의, 사회적인 주제, 정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냥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설프게 세상을 바꿨다가 내 인생만 바뀌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했으면 그냥 왕자의 자리에서 왕자로서 그냥 착하게 나쁘진 않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는 게 모세의 흐름이겠죠. 그쵸? 이걸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0년, 40년 뒤에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세상을 바꾸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쵸? 모세가 이때 목숨 걸고 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싫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딴 사람 알아보시라고 그래요. 계속 거절합니다. 왜요? 모세는 이걸 포기하는 작업을 4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작업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겠다는 생각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40년 동안 한 건데 뒤늦게 와서 그게 맞다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싫은 거죠. 그렇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의로운 투쟁을 했고 절반의 성공을 거뒀어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에 후회의 정서가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래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 막 닥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근데 뭐 인생의 의미가 어떻고 삶이 허무한 것 같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 재능을 알 수가 없고 나도 뭔가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볼펜을 돌리면서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막 그냥 몰라 근데 그런 걸 모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보면 왠지 좀 답답하고 아, 쟤네들은 세상에 저렇게 시키는 대로 살고 싶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걔는 스카이 가고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는 그냥 닥치고 공부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강남에서 다들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천안이었으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닥치고 공부를 일단 하고 신촌에서 고민을 할 걸. 내가 왜 충청도에 대해 고민을 하나? 대학 가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학 가서도 입학하자마자 토플, 토익, 탭스 하고 지금 대기업에서 어떤 스펙을 보는지 알아보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래서 자기 이력서를 쭉 만들어가고 체험하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착착착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뭐 인문서적 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적인 문제나 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정적인 집회에도 참여해보고 문화적인 집회에도 참여해보고 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감성 20대에 느낄 수 있는 걸 예술 영화도 좀 보고 또 여행도 좀 다니고 인생을 좀 다양하게 느끼고 겪어보고 이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20대를 이제 쭉 보내고 나니까 이제 걔는 취업이 되는데 내가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되고 난 취업이 안 되고 걔네 회사 기업 문화 얘기를 듣고 내 기업 문화를 보고 걔 퇴근 시간을 보고 내 퇴근 시간을 보고 걔 월급을 보고 내 월급을 보고 이제 난 왜 이렇게 애가 철이 없었을까 내가 왜 비현실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사회 진출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회 딱 회사에 한 다음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부당하고 뭔가 불이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뭐 상사랑 싸우고 대안적인 걸 제시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는 막 선배 눈치 보고 후배 눈치 보고 막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정치적인 생각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또 보고 아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년 뒤에 걔는 계속 다니고 난 이제 안 다니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가끔 뭔가 뭐 대학 때 되게 쿨하게 대기업 준비하는 애 보면서 나는 꿈꾸고 추구하지도 않는 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 노력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꿈꾸는 걸 찾아볼 거야 이렇게 나름 살아봤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만 내 인생만 바뀌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내 인생만 이렇게 되는구나 느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너무 이상적이었구나 낭만적이었구나 잘못 생각했던가 현실을 몰랐던가 뭐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다시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 뭐죠?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모세가 자기 인생의 기회 앞에 서서 자기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던 게 모세의 잘못입니까?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모세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모세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것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던 그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방향을 잘못했어요? 아니죠. 방식이 잘못됐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향에 그 이집트 사람 하나 때려 죽인다고 해서 이 자기 억압받는 민족의 독립이 오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처할 뿐이죠. 그렇죠? 자기가 매일처럼 거기에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좋아하나요? 아니죠. 모세를 재수 없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왕국에 살면서 출근하듯 와서 니네 힘들겠다 이런 모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 마음은 순수하고 선했지만 그 방식은 자기의 같은 민족을 위로하는 방식도 아니었고 자기의 같은 민족을 나아지게 하는 방식도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무슨 편견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막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방향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아, 내가 선한 의도로 한 건데 아, 내가 얘한테 되게 좋은 말, 좋은 투로 얘기한 건데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얘가 반응이 그래. 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좀 의미 있게 해보려고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요 방향을 잡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요 방식의 문제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선한 방향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가 포인트.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TV 드라마와 동화책에 익숙합니다. TV 드라마와 동화책이 어릴 때 익숙해지면요 머리에 뭐가 박히냐면요 상선벌학, 임과응보, 해피엔딩이 박혀요. 뭐예요? 결국 선한 사람은 잘되고 나쁜 사람은 안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히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내가 선하면 어찌됐건 결국 잘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한 실망을 느끼고 상성보라 인과응보 해피엔딩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선한 대로 하는 건 안 돼 라는 생각까지 다시 극단으로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의 패턴을 겪습니다. 어릴 때 동화책 많이 읽고 드라마 많이 보다가 나는 선한 위치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건 세상이 돕건 뭐 세상이 우주의 기운이 돕건 해서 결국은 내가 선한 입장에 서면 좋은 결과에 다다를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갖고 있다가 자기 생각처럼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아 내가 너무 낭만적이었고 유아틱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세상은 독하고 악한 놈이 살아남아 이런 식으로 방향의 전환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에 대해서도 뭐가 있을 때? 선한 방식이 있을 때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단이 세트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적 생활관은 뭐냐면요. 세상은 상속보람과 해피엔딩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바른 편에 서 있었다는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은요. 기독교적 가치면서 세상은요. 상선보라 인과응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선한 기준과 선한 방식을 갖고 있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기준과 악한 방식을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전투고. 투쟁이고. 선과 악의 대립과 투쟁이 현재의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편에 서서 선한 방식으로 선을 위해서 싸우든가 악한 방식으로 악한 편에 서서 악을 위해서 싸우든가 아니면 선한 방식으로 대충 방식으로 거기서 민간인처럼 죽든가 악한 기준인데 방식이 또 맹한 애들이 있어요. 악한 기준인데 방식이 맹해서 또 민간인으로 죽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방식의 악한 기준은 악한 기준의 악한 방식을 갖고 있는 악인 악한 세력과 선한 기준의 선한 방식은 선인들의 세력 사이에 방식과 기준이 잘 안 맞는 민간인들이 섞여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게 현대 사회라고요. 그럼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내 방식도 선하냐라는 질문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실수하지 마세요. 좀 이런 걸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되게 선량하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한 의도로 하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갖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잘해야 잘 돼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얘기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들려요. 그렇죠? 가끔 그런 이슈들이 있죠. 여러분 결혼 안 부부가 없으니까 이런 일을 들어도 모르겠나 모르겠는데 다 싱글인가? 해. 결혼할 거잖아. 그렇지? 가끔 남편이 좀 짠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짠해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얘를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다. 얘를 좀 챙겨주자 하고 그 짠한 마음에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막 차려가지고 싹 차려놓고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어서 와. 웃으면서 먹어라고 해서 먹는데 얘가 한 두 젓가락 먹더니 한다는 소리가 짜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리고 퉁수를 갈겨버리고 싶어. 아 얘는 진짜 잘해줄 가치가 없는 애야 뭐 이러면서 막 어? 얘는 진짜 말이 안 통해 때려쳐 그만둬 아 내가 너랑 사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야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의 흐름은 어때요? 남편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편은요 부인의 요리에 불만이 없었어요. 부인의 음식에 내가 불만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야. 둘 관계가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다면 좀 더 다른 이슈였어요. 뭔가 내 개인사에 관심이 없다든가 내 일에 관심이 없다든가 혹은 아침에 나를 좀 신경 써주지 않는다든가 서운한 게 있었다면 다른 이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슈로 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한 의도의 악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음직해줬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죠? 악한 방식이에요. 악한 음식이에요. 그거. 거꾸로 남자에게만 하면 안 되니까. 남편도 아내가 짠할 때가 있어요. 왠지 하, 나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내가 좀 위로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막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맥심 타먹다가 커피 같은 거 둘이 뭔가 이렇게 격조 있는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막 연애 때처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청소를 막 하고 있네 막 이렇게 벌려놨어 막 해서 그래서 커피 한잔 했더니 뭔 커피 시간 있으면 청소나 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거들 이게 끝나면 나랑 얘기하겠거냐고 딱 앉아서 나랑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야? 난 뭔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우리 잘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자기 오늘 짜증났던 일을 계속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열받고 누구 때문에 열받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참고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랑의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네가 가사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로 가더니 왜 네가 음식물을 안 치우며 분리수거를 안 하며 옆집 아빠는 여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옆집 아빠는 뭐도 뭐도 하고 사실 뭐 네가 퇴근 시간도 문제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여자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대화의 기회를 피해야겠다. 아줌마가 다 됐다. 이제 끝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악한 커피예요, 여러분. 커피가 선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선량했다는 게 의미가 커요. 근데 좀 독하게 얘기하면 의도가 선량했다는 건요, 여러분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의가 없었다는 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난 선한 뜻을 그랬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량하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아 선하게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선량한 의도로 했는데 도대체 내 방식이 어떻게 되먹었길래 악하게 전달되는가를 해야 돼요. 내가 긍정 좋은 의도를 갖고 뭔가 업무를 추진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좋은 방향인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에 선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선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를 디펜스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주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망치는 행동이에요. 선한 의도가 여러분들의 지나친 디펜스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난 좋은 뜻으로 한 거야. 거기에 소리가 안 들어가요.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닌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좋게 안 받아들였으면 소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는 방식이 어때요? 모세의 방식이 얼마나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입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는 어때요? 자기 속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의분을 자기는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뭘 기억해요? 자기의 그 느낌을 기억해요. 하지만요,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덮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진심과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는, 자기는 선한 마음이었다는 그 느끼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동에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다시 가봅시다. 정리해서. 선한 방향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굳이 뭐가 중요하다를 따지면요, 방향이 6, 방식이 4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선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시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슬픔을 아파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를 만들어 가신 거죠. 모세가 거기서 아 나는 그냥 돈이 좋고 여자가 좋고 성공이 좋고 출세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지 않았겠죠. 그는 그렇게 놀고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굳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요, 방식은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방향이 많은데 방식이 안 많은 친구들을요, 되게 관대하게 보세요. 아, 내가 얘를 훈련시켜야겠구나. 광야에 한 40년 정도 하면 내가 쫙 훈련이 되겠지. 아, 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 하나님은 방식이 중요해요. 아니,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왜? 방식을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 가르치면 되고 뭐. 내 입장에선, 이건 내가 인생 선배로 하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선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 좋은 방식은 뭐냐? 배우세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지만 방식을 배우십시오. 안 좋은 방식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연결되죠? 전체 그 그림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방식이면요, 여러분들 안 좋은 방식을 쓰고 계신 거예요.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같이 얘기합시다. 좋은 방식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겠다는 선명한 목적성이 있고, 그렇죠? 그 선명한 목적성이 있고, 그 목적성에 비해서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고 하는 행동. 주도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내가 저렇게 되려면 지금은 뭘 해야 돼? 라고 하고 반응하는 게 좋은 반응이고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을 때려잡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요? 이 사람을 때려잡으면 저 맞고 있는 사람이 위로돼요? 모세가 거기서 취해야 됐던 건요, 그 사람이 그만 맞게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의 목적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는 왕자고요, 그만 맞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막아 서는 것만으로도 멈췄어도 돼요. 왜요? 다음날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땠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여기까지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 이 상황 속에서만 반응한다는 거죠. 얘가 얘를 때려. 얘 나쁜 놈이고 얘는 좋은 놈이야. 내가 쟤를 죽여버려야지. 그 상황 논리에서는 맞죠. 아, 저 상사가 지금 나한테 내가 받아버려야지. 상황 논리에서는 맞죠. 아, 내가 얘가 나한테 계속 서운하게 하네. 얘를 계속 만나야 되나? 그 상황에서 맞을 수가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그 회사 때려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걔랑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건 오늘은 왠지 답답하네. 교회에서 마음 부담되네. 아, 그럼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만 나가야겠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에 적합한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관계성에 적합한 선택인가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에 적합한 선택인가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가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딱 상황에서만 반응해요. 지금 내가 이러니까 저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 속에서만 탁 치면 날아가는, 그냥 이 인과관계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반응이라도 건강한 반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반응은요, 즉흥적이고 우연한 반응들을 만들어내요. 즉흥적으로 우연한 반응들이 계속 쌓이면서 인생의 큰 결정들을 하게 되면요, 인생의 큰 방향이 되게 우연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인생의 큰 방향이 선명한 결과 목적성을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큰 그림과 큰 그림의 부재와 즉흥적이고 우연한 대응. 그 다음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역량으로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로서 반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으로서 해결하는 것. 뭐예요? 모세는 이 구도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힘센 거, 그렇죠? 두 번째 왕자라는 거, 그렇죠? 그럼 뭐예요? 힘센 걸로 때려 죽이고 여기 살지 않은 왕자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누군가 말만 안 하고 빠지면 내가 범인으로 지목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반응하죠. 그렇죠? 나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최선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모세의 한계예요. 안 좋은 반응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반응은 뭐예요?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만 딱 반응하면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화를 내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면 그거를 그냥 해버리는 게 안 좋은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역량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커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역량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로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이상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내 역량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습성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없으니까 얘기하기가 편하다, 그치? 우리 부인 일부 예배 다니거든 이제. 그리고 방송도 잘 안 들어요. 괜찮아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잘못인데 아내가 뭔가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요즘에도 가끔 그래요. 예전에 제가 되게 잘못했던 게 뭐냐면요. 아내가 뭔가 야, 이것 때문에 짜증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강의를 시작해요. 네 삶의 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든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 대응 방식의 기준 근거가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라든가 인간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그냥 옆집 아줌마랑 좀 짜증이 난 건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이런 기준들이 생기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지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은 만약에 사람이라는 이런 거 하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또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신다 이러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화낸다 그래요. 화내는 것 같나 봐. 그래서 왜 또 화를 내 그래요. 또 뭐라고 하네 그래요. 아, 난 뭐라고 하네. 그럼 더 막 열정이 생겨. 난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아,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네 인생이 변화되길 소원하고 네 인생이 나아지길 내가 기대하면서 진짜 내가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1시에 지금 2시간 반짜리 강의를 너한테 하고 있는데 와... 내가 저번 4시 반까지 얘기했는데 됐다 그러고 하더라고. 아, 내가 4시간 얘기했는데 마지막 얘기가 됐다라니까 분노가 또 치밀고 막 거절감을 느끼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내가 할 내 역량인 거예요. 모세가 힘이 센 것처럼 저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아, 힘들었겠다. 나는 이게 오픈엔딩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까지 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었겠다가 마지막 문장인 게 저한테 쉽지가 않아요. 네, 힘들었겠다. 그 아줌만 왜 그런대니. 나 이것도 힘들어.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엔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아줌마의 사정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아줌마의 삶에 뭐 남편과의 관계가 있고 뭐 성장 배경의 관계가 있고 보통 그런 경우는 뭐 부모님이 이랬을 경우도 있어. 이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으로 해결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대해서 해봅시다. 그럼 바른 대응이란 건 뭐겠어요? 바른 대응이란 건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바른 대응이라는 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선명한 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지. 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뭐가 맞다고 얘기하려면 100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99개가 틀리고 1개가 맞다는 걸 알아야지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냐? 서너 개만 알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부인이랑 나랑 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어떻게 되길 바래? 라는 뭐가 맞다가 딱 잡혀야 돼요. 그럼 뭐가 맞아? 근데 그러면 내가 그 맞는 걸 되기 위해서 어떤 계단을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가 왜요? 전체 그림이 보이고, 두 번째,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바른 대응이에요. 그럼 인생을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살고 나중에 인생이 어지러워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가 절반 책임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목적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계단을 생각하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대응이에요. 그렇죠? 목적을 선명하게 하라.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계획. 주도적인 반응을 하라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합쳐서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게 되면 그 계단을 내 역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보여요. 아, 이때는 내가 이 계단을 넘어가려면 내가 좀 더 열정적인 영성, 강구한 영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려면 내가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이런 식의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려면 내가 이 부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라는 뭐가 보여요?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려면 이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으로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하나님으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인생을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지 도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해피엔딩이에요. 내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잘 돼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즉흥적으로 대응했단 말이야. 그래서 엉켰어. 그러니까 원망스럽잖아. 내가 악하게 뭘 한 게 없는데 내 인생이 꼬였으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왜 이러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원망의 대상이지 도움과 간구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죠. 왜? 하나님께 화났으니까. 한 4, 5년째 하나님께 화났고 답답하고 싫고 하나님께 내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왜요? 전체 구도가 그렇게 잡혔으니까 그렇죠. 선하면 좋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좋은 결과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왜? 선한 사람이 승리해야 되잖아. 선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쳐 자도 승리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캔디에 나오는 여자애가 누구지? 이라이저인가? 걔가 똑똑해요 여러분. 캔디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걔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캔디가 외로워서 슬퍼도 나는 안 울고 있으면 누가 안 우는 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는 그 생각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아 그래 순수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일하자고 이쁘면 일하자고 캔디가 만약에 잘 됐으면 캔디가 굉장히 이뻤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선은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캔디가 좀 더 지혜로워질 필요는 있는 거죠. 캔디가 좀 더 제대로 대응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 자기를 그렇게 뒤에서 계속 그런 걸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잡아서 딱 터트려야죠.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보여요? 내 무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하는지. 뭐가 돼야 되고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간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후반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들의 전반부의 모세는요 자기 민족의 슬픔을 그냥 아파했어요. 안타까워하고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왕궁에서 살고요. 낮에 나가서 시간 되면 자기가 슬프니까 거기 가서 좀 위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화나면 싸우고요. 이러고 있었어요. 전반부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마음만 선량하지 사실 이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후반부 모세는 어떻게 하죠? 후반부 모세는요 목적이 딱 박혀 있어요. 어떻게 박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새 나라를 세울 거라고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억압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모세한테는 뭐가 있어요? 아,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이집트에서 나가야겠다. 노예에서 해방돼야겠다. 여러분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건데? 그 다음에 어디서 살 건데? 노예 해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나가자.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어디서 살 건데? 그럼 거기까지 있어야 돼요. 모세는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거기서 새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새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집트의 무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무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체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나안과의 무력적인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적 기준과 세력이 구축돼야 되죠. 모세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 계단이 있어요. 자기는 한 계단만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세 계단만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앞에 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아져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대로 된 방향과 제대로 된 방식인 거죠. 전반부의 모세와 후반부의 모세가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반부의 모세는 후반부의 모세나 다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후반부의 모세는 오히려 덜 사랑한 것 같아. 전반부의 모세는 되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요, 노예 형제요. 얼마나 좀 감동이 있어. 후반부의 모세는 어때요? 내가 왜 얘들 낳았습니까? 내가 왜 얘들 때문에 왜? 내가 왜? 막 계속 막. 근데 어때요? 전반부의 모세나 후반부의 모세나 둘 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의는 여전합니다. 둘 다 선해요. 하지만 전반부의 모세는 사랑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불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은폐해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불이한 것인지 모르고 그것도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썼던 방식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방식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후반부 모세는 바른 방식, 기준에 맞는 방식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만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뜨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겠어요? 첫 번째 그것부터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좀 부수적으로 좀 흥분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간구하면서 뭘 구하게 되냐면 첫 번째 청사진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야 될지를 잘 몰라.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전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 내가 이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저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서겠습니다. 만나매 출하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그 계단을 풀어나가는 태도로 되는 거죠. 청사진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쵸?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 두 가지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후반부 모세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혹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감 없이 그냥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은 막연한 감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삐졌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나한테 실수하신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고 근데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 뭐 이런 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과해도 여러분들 안 풀려요. 그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체 구도가 내가 그렇게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완고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뭘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난 이렇게 됐어야 돼. 라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용서하고요. 여러분 이 태도가 갱신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랑 그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한번 만나 그래 네 인생도 네 인생이고 내 인생도 그냥 각자 잘 살자. 거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건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인생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주의 눈으로 보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다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 없잖아. 1부랑 2부랑 설교가 되게 달라지는구나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면요 얘기가 되게 부드럽게 돼요. 되게 사랑스러운 설교였는데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지? 다시 돌아왔어. 앞산지는 사람들이 좀 그런 자꾸 젊은 사람들 하시니까 또 옛날 청년부 같이 독하게 하려고 그러네. 아유 주여 이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냥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는 어때요?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물어봅시다. 좋은 방향이시죠? 건강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건강한 동료들을 세우고 싶으시죠? 건강한 교우들을 만들고 싶으시고요. 그렇죠? 그 방향을 여러분들 정하세요. 방향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방향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건강한 관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방향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동료들이랑은 쌩까고 청년부가 됐어. 동료들이랑 안 보고 살고 집사님 몇 분이 앉아 계셔요. 제가 자제가 되는데 온 집사님은 또 이해해 주시니까 막간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동료들이랑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싶고, 내가 애인이랑은 얘 아니면 버리고 딴 애 가고 싶고, 내가 가족 식구들이랑은 이제 안 보고 살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게 내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먼저 정하세요. 여러분의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세요? 여러분의 방향을 선명하지 않게 하면요, 여러분들 마치 방향이 이런 사람인 듯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아, 난 뭐 됐어, 가족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뭐 얘 아니면 뭐 다른 애가 있겠지 뭐. 아 동료들이랑 여긴 안 좋아, 그냥 뭐. 아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난 그냥 여기서 참고 금방 지나가려고. 여러분들이 잠깐 그냥 지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방향이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방향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여기 없으시지만 결혼하고 참고 사는 게 내 방향이에요? 아,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내가 그때 결혼식장에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사는 게 내 방향이에요? 내가 한 번 찍은 발등으로 40년을 가는구나, 뭐 이게 내가 방향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내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방향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방향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식을 구하는,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얘한테 내가 이렇게 좀 관대하고 관심이 있고 호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주님. 내가 밀린 개수로 이제 냉정한 마음과 독한 마음과 무관심한 마음이 있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마음은 생겼는데 어떻게 이 관계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내가 오늘 구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오늘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서 시간이나 때우면서 이상한 직장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상하게 해준다, 월급을 조금만 주니까 내가 그 월급 이하로 일해주면서 수치를 맞춰주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내가 좀 깨지고 변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내가 배우는 태도로 하는 게 방향이던가, 여기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니면 당장 두렵더라도 옮기는 게 내 방향이던가, 여기가 좀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부딪혀내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게 방향이던가, 방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야죠. 그 방향에 따라서 뭘 정해져요?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좀 악한 부분이 있어 부딪히면서 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자체 그럼 잘해내고 내가 선명해야 될 때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겸손을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배우는 태도로 해야 되는데 내 옛날 대학 때 습성이 튀어나오고 내 개인적인 성향이 튀어나와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좀 겸손하게 해달라고, 배우는 마음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용기겠죠,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겁나서 여기 비비고 있으면서 여기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두려움이잖아요. 주님 내가 용기를 주시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방향을 정하고 오늘 하는 계단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관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겠죠? 이기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방향이 여러분들의 선량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방향이 선량하다면 내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 일에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는 게 그냥저냥 교회 다니고 비슷비슷하게 사는 게 여러분들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서 원하는 게 선명하게 있어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변화된 새로운 사람 되는 게 내 방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그럼 방식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식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개편 첫 주인데 그럼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은 다 그냥 뭐 아닌 거거든, 그치? 성경은 결국 변화된 개인들의 모임인 군집이 새로운 형태로 공동체로 출현할 때에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이상하게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구나.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책 읽네, 내가? 내가 말하면서 내가 웃기네? 아,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엔딩이잖아요. 그게 지상의 천국이고 그런 천국이 오실 것이라고 또 이 지상의 천국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이 교회라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우리가 서로 생각하기에 그런 교회는 지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교회는 그냥 껍데기만 멀쩡해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위로만 받는 것이고 친교는 하는 것이고 그냥 사회적으로 대한 태도나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이 되면 안 되죠. 방향은 저렇게 잡혔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고 한계 있는 모습이 있고 성견하는 결혼 상한 우리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는 좋은지 이걸 어떻게 이 신앙을 대해나가는지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고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태도를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보려고 한 마음을 먹어서요 금요철을 좀 나가봤는데 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정해서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안 빠져보겠다고 하고 6개월을 했는데 그래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더 갑이에요? 내가 갑이죠. 내가 한번 툭 해주면 확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게 정말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추구해 나가는 게 내가 진짜 거기까지 가기 위한 내 태도이며 내 방식이며 내 계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량한 의도로 조금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고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이 되게 이상한 세상이고 세상엔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는 것처럼 탁 결론을 내버리시기 전에 내가 정말 어떻게 인생을 대응해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지 돌아보고 그 방식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진짜 엔딩 따뜻한 말인데 따뜻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신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방향은 맞는데 결과가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저는 그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지켜본 것처럼 써놨구나. 내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내가 확 이렇게 했는데 그 구절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제 큐티죠. 저를 지켜본 것처럼 써놨구나. 낙심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구나. 내가 지금 낙심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빨리 오지 않고 내 방식이 잘못해서 왜곡된 결과들이 올 때 내가 낙심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낙심하지 말지니. 전 그 구절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낙심할 걸 예상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거두리라 결과가 올 거라는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소망의 경고함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교회를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인간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 관계를 내 가정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견고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으로 거두리라는 소망으로 오늘 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 내 방식이나 방향이 틀리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나가는 과정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과응보도 아니에요. 세상은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 좋은 엔딩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선한 자들이 되게 압박받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한 기준을 갖고 선한 방식으로 악한 기준을 갖고 악한 방식으로 그리고 기준도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기준을 갖고 선한 방식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선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명성이 나한테 있을 때 그 선명성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전쟁터가 되었는데 민간인처럼 모든 일을 순적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사회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이 나를 다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런 민간인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봐야 원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원망해봐야 내 위치는 어딘가요? 계속 더 약한 사람 피해자 위치에 내 자리를 갖다 놓고 선택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들을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부여가 있을 때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왜? 못하겠으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향을 구하는 기도, 나를 바꾸는 기도, 그런 가난하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성장의 태도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놔버리면요,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버리면요, 그냥 그리고 내가 대응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내 권위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디에 가 있게 됐건 그건 내가 걸어간 거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추구하지도 않았던 것에 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리로 걸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선량한 내가 좋은 의도로 사람을 죽이고 판무드는 모세가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진정한 선량한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의 새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바로 앞에서는 그런 모세를 모델링하시고 그런 모세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간에 잠깐 얘기했죠. 잘못된 방식에 대응을 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관대한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내가 좀 잘못 오버해서 말하거나 잘못 이렇게 한 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든가. 난 선한 마음으로 하다가 상처받아서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행동도 정당하다라든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남 생각,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선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공격이 아닙니다. 그게 치료예요. 나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준에 맞는 방식이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 주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게 조금 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내 하던 대로 움직이고 내 의도가 선하니까 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여기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방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2, 3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까지 얘기했던 기도문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외우거나 딱 자연스럽게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적어놓으셨던 기도문을 꺼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들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 내 기도의 근본을 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발성연습 같은 겁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 내가 내 내면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관계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내가 주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님 제가 일상에서 내 진심이 담기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는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도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매일처럼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항상 더욱더 강해져서 진리와 인생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 되려고 하게 하시고 그리에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해지는 냉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용하는 사악한 자가 되지도 않게 하셔서 내가 사람을 사랑으로서 살아가며 그들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열정을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내가 편안해지고 성공해지는 데 열정을 갖는 아버지 조금 더 좋은 공동체가 되며 아버지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는 데 열정이 작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람들 아버지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내 안에 항상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제게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이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잡아먹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잡아먹을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것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고백 하는 것처럼 이곳이 진정으로 창조의 공간이어서 아버지 저의 진리의 공간이며 생명의 시간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만한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한 자도 되지 않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깨달아라 그 사람을 사살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내 얘기를 따라간 자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현실을 안 주고 내 얘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어느 정도 노동에 자부하여서 방랑해지는 게으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갈 때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성이 세워진 것을 알아서 날마다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이들의 수를 주님께 축복하시고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인생의 차에 더욱더 빛나게 아버지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여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해순 교회가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속에서 주님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주님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이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유로운 진진과 격려한 가르침 속에 균형을 잡게 하시고 누구보다 내가 목사 역할을 잘 해내게 하시오 주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고 유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부 예배를 새로 시작하며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하며 사람들이 은혜를 더욱더 세워나가며 말씀을 더욱더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은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개인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가운데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내일도 기도할 것이오니 내가 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기도하는 이 이름들과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계획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그저 있으면 일상에 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청사진을 주님 앞에서 그렸으면 내가 그 청사진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맞는 방향이 서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향에 다른 방법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방법으로 서 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와 함께 참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인도와 주의 보호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제가 부족한 것 주님께서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만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